그러면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거둔 성과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서 전문가로부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?
예, 안녕하십니까?
이틀간의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.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담았는데요.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.
예,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공동성명에 그 북한 핵 문제가 좀 언급이 됐는데요.
네.
그 내용을 먼저 간단히 보면은 한반도의 빠른 비핵화를 지지한다. 또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해야 되고 6자회담의 9.19 성명에 관한 이행을 촉구해야 된다. 그리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해야 된다. 뭐 등등 이런 이제 북한 핵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데,
네.
최근에 아세안하고 한국하고 같이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언급한 것들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그런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.
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이 대외정책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도 재확인됐는데요. 이 한국 정부 입장에서 앞으로 대북 관계와 아시아 외교를 펴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
예,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아세안 국가들 정상들이 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전적으로 지지를 보냈는데 한반도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게 이제 아세안 국가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안보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거든요.
네.
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지지를 보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한국 외교가 한 발 더 나간다면은 과거에 아세안 국가들끼리 서로 갈등이 되게 많았던 경험이 있고 그런 갈등으로부터 어떻게 신뢰를 구축할 것인가라는 이제 질문들을 이 사람들이 갖게 됐고 그거로부터 아세안이 만들어졌고 그런 아세안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남아시아 지역의 그 국가들 사이에 상당히 높은 정도의 신뢰를 만들어내고 평화를 만들어냈다. 그런 점을 볼 때 이제 그냥 단순하게 아세안으로부터 이 두 가지 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얻어내는 것을 넘어서 아세안이 직접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안에 들어와 가지고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한국 외교가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아세안을 초대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.
네.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 비판이 많습니다. 그런데 이번 여기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죠?
예, 그 정상회의 끝나고 나온 공동선언문에는 그런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언급이 없었는데 사실은 뭐 북한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남쪽하고 북쪽이 이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 이제 한국의 입장을 그렇게 이제 명확하게 지지를 안 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.
네.
그런 것이 왜 그런가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, 그러니까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이 북한하고 남한, 그러니까 한국하고 양쪽 다 수교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고,
네.
또 과거에 이제 공산권 국가였던 경우에는 그 북한하고 외교 전통이 있어가지고 좀 한국하고 북한 사이에서 기계적인 중립 외교를 펼치는 경향이 있거든요.
네.
또 이제 약소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자신들한테 이제 전략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외교도 앞으로는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동남아 국가들한테 지지해달라 이제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남아와 동북아를 합친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문제들이거든요.
네.
그래서 북한 핵 문제 이런 것들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는 이런 식으로 접근 방법을 좀 바꿔야 되고 사실 이번 공동성명에서 아까 말씀드린 북한 핵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핵 문제를 지역의 평화와 안정 문제로 접근해가지고 꽤 큰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
네. 이번 회의는 이 경제 협력 문제가 아주 그 깊이 또 다각도로 논의가 됐는데 양측의 경제 협력 확대 문제가 관심을 또 모았습니다. 이번 회의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?
이제 경제 협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한국이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들이거든요.
네.
그래서 그런 점에 비추어가지고 이번에 정상들이 2020년까지 현재 이제 한 1,300억 달러 정도 되는 무역량을 2,000억 달러까지 늘리자라는 데 합의를 봤고요.
네.
그 다음에 한국하고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지금 FTA가 체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FTA를 활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한국하고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FTA 활용률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게 더 높여야 된다라는데 일단 공감대가, 만들어진 이런 부분이 이제 한국하고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무역에 상당히 중요한 그 합의였고요.
네.
그 다음에 지금, 동남아 국가들 중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, 인도를 합쳐가지고 RCEP라는 그 지역 경제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2015년 말까지 어쨌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라는 합의도 있었고 동남아 국가하고 한국 사이에 중소기업 관련된 협력을 더 심화하자라는 이야기가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에서 나왔고요. 또 딱 무역만 놓고 봤을 때는 이번에 특별히 또 한 가지 의미 있었던 게 이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사이드로 한국하고 베트남 사이에 이제 정상회담이 열린 자리에서
네.
베트남하고 개별 FTA를 사인을 했거든요.
네.
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베트남 지금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무역 관계가 상당히 그 크고 그다음에 한국이 베트남에서 무역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. 그래서 이번 베트남하고 개별 FTA 사인한 부분이 한국하고 베트남 사이의 무역을 더 많이 늘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걸로 좀 기대가 됩니다.
네. 자, 이런 그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 중국과 일본과의 경쟁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?
일단 뭐 중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자면은 한국보다 훨씬 큰 경제들이고 또 국제사회에서 훨씬 더 이제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인 것만은 사실이죠.
네.
그런 거는 사실인데 경제적인 차원에서나 안보적인 차원에서나 우리가 뭐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크기가 작다고 그래가지고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거든요. 예를 들면은 경제 부분만 놓고 볼 때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이 자신들의 발전 모델로 삼기에는 너무 이제 규모가 크고요. 중국
네.
경제는.
네.
그다음에 일본 경제는 또 산업 구조라든가 발전 단계가 동남아 국가들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오히려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한 모델로 아주 그 적합하거든요.
네.
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경제협력 관련해서는 여전히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이런 특수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상대고 따라서 이제 한국하고 그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뭐 중국, 일본이 있긴 하지만은 경제협력은 지속될 거고 우리가 충분히 이제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. 경제를 넘어서 이제 안보 협력 같은 경우도 좀 말씀을 드리면
네.
중국이나 일본은 동남아 국가들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상대거든요.
네.
그 크기라든가 이런 점에서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과거 역사 문제가 동남아 국가들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남중국해나 이런 데 있어서 동남아 국가들한테 안보 위협을 주는 상대도 아니기 때문에
네.
서로 정말로 이제 그 편하게 안보 협력이나 정치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
네.
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충분히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깊은 협력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. 예,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
네. 이번에는 그 여러 가지 문화와 인적 교류, 재난 공동 대응 등 그 다양한 분야에서 합의가 있었는데 특히 의미가 있었던 것을 좀 꼽아 주시죠.
뭐 이제 문화 교류나 인적 교류 부분에서 뭐 차세대 오피니언 리더 교류나 뭐 과학 기술 관련 협력 그다음에 뭐 한국문화원 설립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고요. 그러니까 동남아 문화원을 한국에 설립하는 문제들이요.
네.
그리고 제가 또 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역시 이제 비전통안보 협력 관련해서 지역의 이제 자연재해, 재난에 네. 공동 대응하자, 또 기후변화나 환경문제 같이 대처하자라는 합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그런 합의거든요.
네.
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필리핀, 지금 당장 필리핀 지금 엄청나게 이제 큰 태풍을 맞아가지고 많은 이재민들이 나고 있고 재산 피해도 되게 많은데
네.
이게 뭐 이번 한 번만 있는 일이 아니라 거의 매년 몇 번씩의 큰 태풍 때문에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이러거든요.
네네.
그 다음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뭐 이제 몇 년 전에 태국에 이제 홍수가 났었던 문제들, 그 다음에 저기 인도양 쓰나미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던,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이 이렇게 그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들에 되게 취약한 나라들이 많거든요.
네.
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자연재해가 또 기후변화로부터 일부 유래하는 것도 있고요. 그래서 기후변화하고 그 자연재해 공동 대응하는 문제가 동남아 국가들에게 상당히 중요한데 한국이 또 이 분야에서는 나름 이제 경험하고 노하우 이런 것들 물 관리하는 문제들
네네.
이런 것들에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분야들이 되게 많고 이런 분야에서 한국이 많은 도움을 준다면은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마워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.
네. 자, 이 연구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
네, 감사합니다.
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 연구위원으로부터 오늘 폐막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과와 과제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.